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을 보시면은 7절과 1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10절로 가서 이는 범사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 다시 선교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레데섬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동행했던 디도를 목회자로 떨어놓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신생교회가 그랬듯이 디도의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했고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디도서는 디도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이제 2장에서는 교사로서의 디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함께 삶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명합니다.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이라고 대부분 영어 성경은 번역하는데 너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삶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룹의 성도들이 배우고 고양해야 하는 삶을 나이와 성의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있는가?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입술로 아멘하는 것과 실제로 일치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진정 그러한 삶이 내게 있다면은 그 증거가 있는가? 집안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그것을 입증해 주는가? 먼저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늙은 남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든 남자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라. 여기 절제하며 한계를 초월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에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력과 기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적 순위에 따라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기에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알기에 단순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소모적인 취미 활동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경건하며 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며라고 번역합니다. 교회에서 연로한 남자 성도들에게서 두 번째 요구되는 자질은 경건한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이든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자기를 통제할 줄 알며 젊었을 때는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합니다. 세 분야에 있어서 온전하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오는 인내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 고목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이제는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사랑해서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들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에서 오는 인내에서 온전해 가야 합니다. 삶의 온갖 곤경을 잘 견디고 실망과 실패를 잘 받아들이고 좌절된 개인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연세가 드신 남자 성도님,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다음 3절을 보면 늙은 여자, 나이가 든 여자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여기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하는데 늙은 남자 성도들과 같이 삶이 경건하며 하는 얘기입니다. 행실이 거룩한 여인의 모습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서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이 잘 밝혀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젊었을 때에는 세상의 유행도 따라보고 외모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돈과 정력을 낭비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유일한 심판주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살기에 내적인 경건에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의 안나와 같이 늘 성전에 거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여자 권사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질, 행실이 거룩한 겁니다. 참소치 말며 하는데 중상하지 말며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스캔들을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며라고 번역합니다. 나이가 든 여자 성도는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그런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일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든 분은 젊은 여자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온유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아예 들어주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교회에 틈을 타지 못합니다. 참소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단의 짓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점점 적어져야 합니다.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삶의 고통과 좌절과 외로움이 아무리 커도 술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일 절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에 30년, 40년, 50년 다닌 여자 성도들 하나님 지혜로 꽉 차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따르면 여자들은 남자들을 가르치지 말고 남자들 위해 권위를 갖지 말라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은 가르치고 다른 젊은 여자들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늙은 여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회자가 총각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목회자가 결혼했어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든 여자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토하고 계십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시는가?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조금 건너뛰어서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합니다. 크리스천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이 없고 아내를 돌보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몰라도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으로 알고 자녀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려도 모든 것을 공급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불구가 되고 자녀가 불구가 되어도 이들 때문에 삶이 불편해져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에 1차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또 여기 보면 근신하며 합니다. 교회에서 젊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조심하고 나서지 않으며 하는 겁니다. 순전하며, 그 얘기는 순수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집안일을 하며, 집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며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부양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하며, 남에게 친절하며 자비를 베푸며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기를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시는가?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젊은 여자 성도님들,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남편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자신의 공부하는 꿈과 커리어를 추구하는 꿈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느라고 식구들과 집안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꺼리지는 않습니까?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남편과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주님은 왜 젊은 여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는가? 5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 믿음의 진실함과 가치를 판단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불성실하고 불의한 삶을 보고 남편과 자녀와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젊은 여자 성도님들,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근신하고 순전한 삶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가 추구해야 하는 삶을 말한 바울은 이제 젊은 남자가 힘써야 하는 삶을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유사하게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 성도들에게도 근신하라고 했는데 5절에서도 젊은 여자들에게도 근신하라고 했는데 이제 젊은 남자에게도 근신하라고 합니다. 근신하는 것,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젊었을 때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당부합니다. 근신하라, 셀프 컨트롤 하라 말씀하시는데 남을 통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않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진실하게 잘 감당하고도 여유가 있으면 잘 못 섬기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도울 때에도 남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남을 통제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근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며 남의 눈에 티눈을 빼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신경을 쓰기 전에 자신을 잘 컨트롤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다스리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성적으로 깨끗하고 눈에 보이는 유혹들을 잘 물리치고 세속적인 야망과 포부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젊기 때문에 통제하기 힘든 자신의 성깔, 혀, 이것을 잘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관리하려고 하지를 말고 이러한 행위를 낳는 죄된 생각과 감정들을 속에서 잘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싸우려면은 아내와 남편과 남과 싸우지 말고 자신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고 근신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7절을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합니다. 너 스스로가 먼저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을 보이라고 하는가?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인본주의적인 교훈으로가 아니라 순수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둘째는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삶으로, 세 번째는 신중하고 덕을 세우는 말로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하는가? 8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본을 잘 보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구성원 가운데 마지막 그룹인 종들에게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 근심시키지 않고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자기 상전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원이면 위에 대리와 과장과 차장과 부장, 본부장, 사장,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평교수면은 학과장, 학장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게에서 고용되어 있으면은 가게 주인, 매니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치고 복되게 되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내 치고 복된 아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 치고 복되게 자라는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불행한 삶을 삽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아내가 순종할 때, 부모가 좀 연약해도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은 한결같이 화목하고 행복한 것을 봅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기쁘게 하라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상전이 시키는 일이면은 악하면 물론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전이 설령 나에게 혹독한 말을 한다고 해도 거스려 말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가게를 할 경우 내가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이 부정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줄 것을 바라듯이 나도 나의 상전의 일을 정직하게 하고 이익을 남기게 하고 선한 종으로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충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어디에서나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생각이 머리를 사로잡고 불만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의지를 들여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직장에 다닙니다. 학교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하며 지도교수의 지휘하에 삽니다. 네, 그런 분들 오늘 바울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삶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월급 받기 위해서, 내 어시스턴트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종들에게 왜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주인이 악한데 왜 그의 권위에 순복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거스려 말하지 말고 주인의 것을 떼어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하라고 하시는가?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크게 드러내려 하라 함이라고 합니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너희 삶의 아름다운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첫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받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은 그 교훈에 합당한 삶, 한마디로 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이 촉구하는 구체적인 삶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한 삶입니다. 우리말로는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선하다 그러면은 늘 악한 것에 대비되는 개념이 우리에게 부각이 됩니다. Good and evil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good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고 실제로 good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그 수많은 표현들을 보면 영어에서 good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표현을 내포합니다. Wonderful 하다는 뜻, excellent 하다는 뜻, 그리고 virtuous, 덕이 되는 것, 훌륭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은 그러한 선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러한 삶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 이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은 그 교훈에 합당한 선한 삶이 있다. 둘째, 우리가 범사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회방받지 않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한 것이 있지만은 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의 아름다운 광채를 크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삶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31일 우리가 수련회 들어간 날 올랜도 센티넬 신문에 참 예외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던 필립 피에초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어떻게 실렸을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초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 피에초 가족이 신문사에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고로 신문기자가 피에초에 대해서 글을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묘지까지 가는 피에초 장례 행렬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례 없이 많은 미국 세관 차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여기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본 신문 기자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의 차들이 수없이 동원돼 갖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에처가 하위 공무원에 불과했지만 전례 없이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기사를 쓴 겁니다.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부고 간단하게 노티스한 게 아니라 기사를 쓴 겁니다. 그 기사에서 피에처의 슈퍼바이저가 말합니다. 피에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과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복잡 정교한 이민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으로 유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3년 동안 사무실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늦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외국인들을 너무나도 공의롭게 대해서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외국인들도 그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관원들은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휘에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수는 휘에처 장례 예배 때 그의 부하 직원이었던 그 어커스터라는 여자분이 휘에처를 회고한 그 감명 깊은 연설을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얘기. 한 7, 8분에 걸쳐서 잘 정리된 Remembrance를 갖다가 전했는데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설 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휘에처는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뛰어나게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온 모든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른 직원들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적했고 생전 불평할 줄을 몰랐고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력은 고졸밖에 안 됐지만은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위 공무원이었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난 8년 동안 휘에처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오래전에 수련회에 들어갔을 때 봤던 영화의 주인공이 생각났습니다. The Simple Life of Noah Dearborn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 흑인입니다. 노아 디어본. 이 사람도 학력이 없습니다.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 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신의 일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어려운 과부들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휘에처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에 휘에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를 문안하는 행렬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공황이 걱정이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과 하관식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공황이 정말 비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필수적인 요원 빼놓고는 다 왔다고. 어떤 무명의 시인이 사람의 척도라는 시에서 말했듯이 사람에 대한 참된 평가는 그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죽었을 때 봅니다. 휘에처는 진정 그의 직장에서 고귀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나의 불경건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불의한 삶 때문에 남들이 나를 악하다 하지는 않는지, 나의 신실하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무색하게 되지는 않는지. 늘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휘에처와 같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세상의 고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바른 교훈,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깨끗한 양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 나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삶을 살고 계시다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일한 심판주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캐토릭의 브라더 로렌스,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부엌에서 밥 짓고 시장에 가서 장 봐온 것밖에는 없는데 성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은 일을 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고귀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저희 동네 퍼블릭스에서 쇼핑 카트를 끄는 분입니다. 동구권 어디에서 와서 말도 잘 못하는 분이에요. 다리를 절뚝절뚝해요. 그런데 그렇게도 맑고 밝고 명랑한 분 보지를 못합니다. 그걸 끄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를 가면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학위가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없고 이런 거 따지고 괴로워하지를 않습니다. 유일한 심판주 되신 주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기준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시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뭘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나에게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있는가? 그러한 삶이 진정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친구, 동료들이 그것을 입증해 주는가? 우리 엉뚱한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 삶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자연스러운 방법은 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면은 가정주부로서 누구보다도 엑셀런트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영생을 얻고 나중에 천당 간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선한 삶 살고 싶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삶 살고 싶지 않다면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이 어디이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범사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써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의 영광의 빛 크게 드러내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